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 재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주요 미사일 시설을 재건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매우 이른 보도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보고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관련해 매우 끔찍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관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만나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동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의 회동 계획을 확인하며 한국과 매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3월 내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는 오늘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2019년 국방수권법안 중 889조항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의 889조는 미 연방정부 기관이나 계약업체가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재판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지목해 처벌하는 건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 당국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미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는 고도의 보안 절차를 거쳤으며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계 170여 개국에서도 백도어와 의도적인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과도하다면서 일본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미국 내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자신에게 적어도 7개의 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공장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만간 시작될 미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도입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터키가 러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터키는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차세대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500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터키가 S-400 구매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터키의 F-35 프로그램 참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유럽 국가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니엘 크리너 독일 대사를 내정 간섭 혐의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재건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 이른 보도라면서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은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스몰 딜과 빅 딜 모두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북 간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 재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관측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at were happening. It's a very early report. We're the ones that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북한이 주요 미사일 시설을 재건 중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매우 이른 보도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끔찍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기본 전제인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끝내겠다는 신호인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처음 공개했습니다. 서훈 원장은 지난 5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 수준은 지붕과 문짝을 다는 정도라고 말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보고서를 통해 동창리 일부 구조물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제부터 시설 복구를 시작한 건가요?
예, 38노스는 지난달 16일에서 3월 2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시설 일부를 폐기하기 시작했고 8월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이 왜 동창리 발사장 시설을 복구하려는 건가요?
예, 서훈 국정원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참관 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거나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은 채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북한의 실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 전문가들의 분석도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엇갈립니다. 그런데 만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깨는 게 됩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은 미북 협상의 기본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서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강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예, 북한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동창리에서 당장 시험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거의 없는 미북 간 신뢰를 깨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을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깰 가능성이 있나요?
예,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 나오는 북한의 공식 반응으로 미뤄볼 때 판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도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보좌관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기류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면서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이 오히려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회담 결렬에 관한 미국의 설명을 반박한 바 있는데요. 이런 기류에 반발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들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All of yes, yes. So not only nuclear, but we're tal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as well. And there was discussion of human rights.
가드너 후보는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고 인권 문제 논의 또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그러면서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clear Congress's position. There is to be no normalization without denuclearization. The president was right to walk away from a deal that would have given away everything.
그런 식의 합의는 최대 압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온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 씨 일가의 각본을 반복하며 가망성이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당했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리 씨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향후 실무구 협상 일정은 박힐 수 없지만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양측 모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 간 만남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and then the parties.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내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I am hopeful that now that a high-stakes summit didn't produce the result, that the methodical work to test the proposition of how far Kim Jong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훨씬 더 도전적인 것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was a mistake by the North Koreans to not negotiate with our people. They thought they could wait until the summit.
먼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 모든 것을 직접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며 회담 결렬의 긍정적인 이유는 협상가들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든 의원은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결의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커트 대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커트 대사는 6일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집단적인 요구와 그렇게 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결의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하노이에서 지난주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자세한 입장을 교환하고 다수의 현안들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종적이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의미와 그 같은 목표를 향한 의미 있고 구체적인 진전에 대한 견해를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행동도 취하기 전에 사실상 모든 유엔 제재의 즉각적인 완화를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의 제안에 따를 경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생산 능력 대부분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모든 유엔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 보상책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필요에 대해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기반으로 북한이 모색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IAEA 이사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유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이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전면적인 이행으로 복귀하고 IAEA 사찰관들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복구 조짐을 보였던 동창리 서해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이 8개월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자재들이 그대로 보관돼 불과 2주 만에 원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조립 건물이 해체 이전에 머물던 지점으로 이동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6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 조립 건물은 지난해 7월 옮겨졌던 발사장 중심부에서 약 80에서 90m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립 건물이 해체되기 이전에 머물렀던 위치로 바로 옆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주 처리 건물이 있습니다. 동창리 일대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위성 사진의 화질은 매우 열악했지만 조립 건물을 포함한 동창리 시설 내 건물 형태는 식별이 가능해 건물들의 세부 위치 역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의 색상 반전 등의 과정을 통해 조립 건물이 주 처리 건물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로켓 등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이 조립 건물은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발사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BOA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조립 건물 주변의 건물 자재 등이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이동된 흔적을 포착해 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낮은 화질 때문에 당시 변화가 조립 건물 해체 과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건물 재건으로 돌아간 것인지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번 조립 건물 이동 사실을 통해 조립 건물의 복구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겁니다.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최초 해체 시도 이후 8개월, 복구 작업을 본격화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과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3월 2일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토대로 해당 건물의 지붕을 제외한 외벽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에는 조립 건물이 발사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얀색 외벽이 4개 면을 둘러싼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 외벽들은 지난해 7월 해체돼 텅 비어있는 건물 안쪽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엔진 시험장의 주요 시설들도 재건되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한국 정보당국도 5일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부 시설에 지붕과 문짝이 다시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립 건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된 건 플래닛랩스의 6일자 위성 사진이 처음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 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립 건물이 정상회담 이후가 아닌 회담 직전에 완성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So sometime in between the 18th and the 23rd, material started to arrive. And by, I believe, the 26th.
지난달 18일에서 23일 사이 각종 재료들이 동창리 시설에 도착했으며 26일 위성사진에선 조립 건물이 재조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폐기를 약속한 시설을 일부만 해체한 뒤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동창리 시설도 일부만 해체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복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슈멀러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전체적인 복구가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at building is back. They never took it off the tracks. They've replaced most everything, and I can't.
조립 건물이 제자리로 돌아간 사실을 통해 건물의 이동에 필요한 선로 등이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는 겁니다. 즉 해당 건물이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가 재가동될 수 있는 여지는 늘 남아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동창리 발사장 내 해체된 자재들이 가지런히 땅에 놓여있는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언제든 다시 조립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아마도 개별 번호가 매겨져 관리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t wouldn't take long and it didn't take long to get the building at the launch site rebuilt and they're getting close on the building down at or the test tower down.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해체는 빠른 시일 내 조립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재조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한센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 어떤 것도 해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시설을 해체한 뒤 빠른 속도로 복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평양 인근의 자동차 공장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하는 약 30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 구조물의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이었습니다. 이후 이 시설은 지난해 3월 해체된 모습이 관측됐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4월 다시 건립된 사실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지난해 7월 다시 해체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이 시설을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시설의 구조물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시설 복구 움직임이 당장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한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관해서는 대미 압박용이거나 기존의 성능 개발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7일 VOA에 최근 외부에 잇따라 포착된 북한 동창리와 산음동 미사일 시설 내 움직임은 갑작스런 북한의 정책 변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기존에 진행해온 증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엔진 시험 발사장을 북한이 완전히 닫은 것도 아니고 거기 한 개 발사장 기업소가 한 개 기업 단위거든요. 그것도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뭐 지붕 수리도 할 수 있고 완전히 폐쇄하기 전까지는 더 풍계리처럼 다 거기에서 일하는 기업소 까지 다 날려보내지 않고는 조직단으로 계속 자기네 활동이 진행되어 있고 외부에서는 그걸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걸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고 북한은 평화적인 시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거나 뭐 이렇게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전 공서는 2000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응은 최고 존엄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갑자기 결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담 뒤끝에 불만의 표시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지금의 대화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뭐 최고 전엄이 진짜 망신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동안 강경으로 갈 것이냐 이 방향을 정하는 데까지는 내 생각엔 못해도 한 달 걸리는 걸 것 같아요. 이런 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동창리를 그렇게 한다. 그건 내 생각엔.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미북 정상이 심도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북한이 뭐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한동안 있다가 뭐 미국에서 누가 말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바까지 이렇게 즉시적인 반응은 안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심장부로 알려진 평양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물자 운송용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네, 저희가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 정보 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게 있지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의 피얼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여러 전문가는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을 대북 압박용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연구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크게 이 카드 자체를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싼 카드인데 굉장히 싸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협상 카드의 가격을 높이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가 아닌 엔진 시험장에서 복구 움직임이 나타난 것, 또 북한이 과거 발사한 화성 12, 14, 15 모두 동창리의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미사일 발사보다는 협상의 값을 높이려는 카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언제든 핵미사일 능력을 복구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지금의 협상 노력이 얼마나 중대한 결의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걔가 완전히 동결된 상태에서 다시 가동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뭐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말로만 안 한다 그러고 보여지는 시험 발사만 안 한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높인다라고는 이 카드 자체가 그렇게 미국한테는 썩 먹힐 카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개건연구위원도 북한이 2016년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전례를 볼 때 미사일을 동창리에서 발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 채 엔진 시험장에서 ICBM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시도는 꾸준하게 있어 왔고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새로운 이제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와보라는 게 미국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 쪽도 우리도 대안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처럼 약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맞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차 위원은 동창리 시설의 군사적 위협 여부를 떠나 북한이 폐쇄하겠다고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재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 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창리와 산음동 모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는 있겠지만 약속을 어기면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쉽게 미사일을 발사해 판을 깨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동창리 시설 복구 움직임이 2차 남북정상회담 전부터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어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체란 구실로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쪽에서도 그 평수로처럼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을 갖다가 고수하겠다,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체는 그 보유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뚫고 들어가기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뭐 인공위성 발사하고 있고.
이 위원은 동창리 움직임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분리하려는 북한 정권의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스몰 딜과 빅 딜 모두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는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 미북 간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톱다운 외교가 협상 진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지난 7월까지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중국 등 동아태 관련 현안을 총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basically this is as people have been saying, going to be a very long negotiating process.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오랜 협상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긴 역사가 있는 복잡한 이슈죠. 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모두 양측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충분한 기회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이른바 비건 김혁철 라인이 하노이에서 다섯 차례 이상 만났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Well, I think it's probably not enough to make progress, and the reason is because all of these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including sanctions lifting,
진전을 이루기엔 아마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는 물론 제재 문제, 종전 선언 등 이 모든 의제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정부 고위 관리가 했던 브리핑을 들어보면 북한이 과거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너무 큰 보상을 기대한 것에 미국이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는 상호 간 기대치에 대한 부조화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 단계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조화가 노출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북한 협상팀이 미국 입장을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지도자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북한 협상팀은 의사결정을 할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정통적이지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얻을 더 많은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빅딜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I think is that if there was a possibility of getting a step-by-step agreement, a deal that would show.
제 생각엔 만약 이번 회담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단계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쇄,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이 테이블에 내놓은 제안을 북한이 흡족하게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응 조치 수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기대가 컸던 데 반해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북한이 보기엔 너무 낮게 잡은 게 합의 결렬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No, they're both right.
아, 네.
They're both right because from President Trump's perspective, a demand by North Korea that all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제 생각은 양쪽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은 2016년 3월 이후, 즉 북한의 계속된 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UN 안보리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제재도 있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선 부분 해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3월 이후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 압박을 가했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각에선 그 이전 제재는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양측 모두 자신의 관점에선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 U.S. would be willing to do it in a sort of a step-by-step approach, as you mentioned. Or the U.S. would be willing to do it in a, you know.
미국은 일종의 단계적 접근을 기꺼이 수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접근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빅딜 접근이죠. 미국은 두 방법은 모두 수용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계적 접근이든 빅딜이든 서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주 안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Well, I'm not sure about that. I would guess that it's going to take longer than that. Based on previous history and the no doubt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전례를 보면 협상 재개에는 수주 이상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과 같은 협상 결말에 놀랐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하노이에서 미국으로부터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대와 제안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 간 다소 간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가 필요한 만큼 회담 재개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probably too soon to say that they're going to try to seek an alternative way because I think they don't have many paths that are open.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열려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번의 회담만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떤 변화를 원하고 빨리 움직일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회귀하는 듯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ell, I'm in the side I think that remains hopeful and optimistic that the North Koreans really want to do something significant.
저는 북한이 중대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의 의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북한이 과거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희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등 관련국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Well, I do think that more encounters with top-level leaders for Kim Jong-un can only be helpful to this process.
다른 정상과 김 위원장 간 더 많은 접촉만이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실무진과의 회담을 통해서는 김 위원장의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상대편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진정한 역동성에 더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유일한 방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현재 무엇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김 위원장과 만나는 정상들이 이런 상황과 맥락들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관여가 적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협상은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ah, I think it's likely, actually. Uh-huh. I think it is likely because I think Donald Trump also feels that this, you know, direct communication with Kim Jong-un is going to be important to try.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렇게 할 정치적 공간이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만나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정치적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지켜봐야죠.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는데 특히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다음 실무회담이 언제 재개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6일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결렬로 끝났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있느냐에 관한 해묵은 논란에 이제 종지부가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seemed like the outline of the deal as described by both sides in these extraordinary aftermaths was the North Koreans, Kim Jong-un, really, really want some sanctions relief, and they want it now.
회담 이후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김정은과 북한 측은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아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의 약점을 확인해준 만큼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재 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laser focused on sanctions, which suggests to me that that's our only leverage, and that's what we need to double down on.
김정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재가 미국의 유일한 지렛대이며 앞으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특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북한군의 자신감이 높지 않아 북한 군부는 실험 중단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My guess is the North Korean military would love to resume testing. They probably don't have the confidence that any professional military would like to have in its systems.
아인혼 전 특보는 또 하노이 회담의 패배자는 회담 당사자들이 아니라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big loser was President Moon Jae-in. He was, I think, counting on steps on denuclearization that could permit an easing of.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제인 남북 경협을 가능하게 해줄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아 이번 회담의 큰 패배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대 압박 회기와 대화 지속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은 없다는 말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미북 협상 진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강인함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효과적인 실무회담이 양국 간 적대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 요소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양측 간 이견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소득으로 이런 차이는 추가적인 외교 노력으로만 좁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서 추진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제동을 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의 이익을 간과한 합의를 걱정했던 일본의 우려도 잠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불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미북 협상이 바로 재개될지는 미지수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대북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 제재법이 규정한 우선순위와 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 실패가 최대 압박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돈 세탁 창구가 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해야 하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규탄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도우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전격적인 거절을 북한이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충격요법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전을 바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트럼프 정부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벤도우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을 제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현상 유지로 총평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각각 꼽은 뒤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험악한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나쁜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을 바른 판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는 사실상 핵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소는 똑똑한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했던 만큼 미한 동맹을 과시하고 미국이 영내 안정에 진지하다는 점을 중국에 증명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양측 기대치에 커다란 공백이 있음을 알고도 정상회담을 강행한 것은 나쁜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지도자의 오만과 과신으로 무리수를 뒀고 톱다운 협상의 취약성만 더욱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작은 양보조차 얻어내지 못해 앞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냉각기 동안 핵무기 역량을 향상하고 남북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재 약화를 꾀하거나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려 한다면 정교화된 외교 전략과 동맹 간 조율을 통해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점을 피함으로써 추악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미국 현대 문학의 거봉 존 스타인백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3월 7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스라엘 총리로 선출됩니다. 9일 전 레비 에슈콜 이스라엘 총리가 서거함에 따라 이스라엘 의회는 골다 메이어 전 외무장관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1898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태어난 골다 메이어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평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오니스트였던 메이어는 23살 때인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독립 후에도 메이어는 소련 주재 이스라엘 초대 대사와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1969년 3월 7일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메이어 여사는 이후 5년간 총리를 역임하다가 1974년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1965년 3월 7일 600여 명의 미국 흑인들과 백인 인권운동가들이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하며 알라바마주 셀마시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대는 셀마의 브라운 교회를 출발해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를 건너 알라바마의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시가 행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력 진압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A bloody Sunday for America's civil rights movement in Selma, Alabama. That's where state troopers and a sheriff.
이날 경찰들의 시위 진압 사건은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965년 3월 7일 시작된 이 시위는 5개월 후 흑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 선거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사인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3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